요한계시록 17번 메시지 그리스도의 승천 후 하늘의 광경.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가 하늘로 승천하셨음과 그분이 오늘날 하늘에 계심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승천 후 하늘의 광경에 친숙한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이 광경은 꽤 특별하므로 우리는 그것을 매우 분명하게 보아야 합니다. 계시록 4장 1절은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말하기를 이리로 올라오라. 이 일 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늘에 감추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땅에서 자신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찾으실 때 하늘이 그에게 열립니다. 그것은 야곱에게, 에스겔에게, 예수님께, 스데반에게, 베드로에게 열렸었습니다. 여기 19장 11절에서 하늘이 이 책의 저자인 요한에게 열렸고 영원 안에서 주님 안에 모든 믿는 이들에게 열려질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보좌. 2절은 즉시 내가 영 안에 있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라고 말합니다. 하늘에는 첫 번째로 보좌가 있고 계시록은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4장을 기점으로 해서 이 책은 하나님의 우주적인 행정을 밝혀줍니다. 계시록에서 하나님의 보좌는 하나님의 행정의 중심입니다. 서신서들에 있는 보좌는 우리가 긍휼을 받고 은혜를 발견한 곳인 은혜의 보좌인 반면에 여기서의 보좌는 세상의 심판을 받는 곳인 심판의 보좌입니다. 온 우주, 특히 지구는 이 보좌 아래 있습니다. 사탄이 공중에서 행하는 모든 것과 사람이 땅 위에서 행하는 모든 것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 아래 있습니다. 오늘날 인간들이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 한다 해도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는 여전히 모든 인간과 만물 위에 있는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보좌의 통치를 벗어나서는 누구라도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어떤 일도 발생할 수 없습니다. 겉으로는 이 보좌가 보이지 않고 사람에게 실감나지 않지만 사실상 그것은 모든 사람과 만유를 다스리는 광경 뒤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의 성취를 위해 인류와 땅에서 발생되고 있는 사건들 위해 이 보좌로부터 늘 적절한 심판이 나옵니다. 계시록에서는 최종 완성적인 결말이 하나님의 심판의 집행의 완성에서 비롯됩니다. 이 심판은 보좌로부터 나오며 사탄의 반역과 인간의 타락으로 야기된 하늘과 땅에서의 혼란을 말끔히 청산합니다. 보좌를 두르고 있는 녹보석 모양의 무지개. 우리는 3절에서 보좌를 두르고 있는 녹보석 모양의 무지개가 있음을 봅니다. 무지개는 하나님이 다시는 홍수로 멸망시키지 않으리라고 사람과 생물들에게 언약하신 언약의 표징입니다. 이 책에서 하나님은 땅과 그 모든 거민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분의 보좌를 두르고 있는 무지개는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이요 신실한 하나님이심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그 하나님은 다시는 홍수로 인류를 심판하거나 온 인류를 멸하지 않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 일부를 남겨 땅의 열국들이 되게 하실 것이므로 그분의 심판이 땅 위에 집행되는 동안에 그분의 언약을 지키실 것입니다. 이 무지개는 하나님이 인류에 대한 그분의 행정에 있어서 신실하심을 가리킵니다. 이 장에서 하나님은 곧 인류를 심판하시려고 하지만 심판을 하실 때 그분은 노아와 계약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심판하는 하나님이시며 또한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이 무지개는 그 모양이 녹보석처럼 생겼습니다. 녹보석은 땅 위의 생명들을 상징하는 초록색을 띤 보석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땅 위의 심판을 집행하시는 동안 창세기 9장 11절에서 지적했듯이 여전히 그분의 언약을 기억하시어 땅 위의 일부 생물들을 남겨두실 것임을 가리킵니다. 귀한 보석인 녹보석은 견고합니다. 그분의 언약을 지키도록 하나님으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는 것은 견고합니다. 보좌 둘레에는 이렇게 견고한 상기시켜주는 것이 있습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옴. 우리는 5절에서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온다 라는 말을 듣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있어서의 진노를 상징합니다. 서신서들에서는 그리스도의 구속하는 피를 통하여 그분께로 나아가는 자는 누구에게나 은혜의 보좌로부터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나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심판의 보좌로부터 죄악된 세상에 대한 경고로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옵니다. 계시록에서 하나님의 모든 심판이 집행된 후에 하나님의 보좌는 영원한 생명 공급의 보좌가 될 것이며 그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오고 그 안에서 생명나무가 자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나아감으로써 오늘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믿는 이들은 영원토록 그들의 생명 공급으로서 하나님의 보좌에서 나오는 생명의 강과 생명나무를 누릴 것이며 반면에 하나님의 심판의 보좌에 의해 심판될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보좌에서 나오는 영원한 누림에 동참할 수 없을 것입니다. 보좌 앞에서 불타오르는 일곱 등불. 또한 5절에서는 보좌 앞에 일곱 등불이 불타고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일곱 등불로서 즉 불타오르고 빛을 내고 관찰하고 살피고 심판하고 있는 그분의 일곱 영으로서 땅에 손을 대실 것임을 가리킵니다. 여기에서 일곱 등은 출애굽기 25장 37절에 있는 등대의 일곱 등과 스가랴 4장 2절에 있는 등대의 일곱 등을 언급합니다. 하나님의 일곱 영인 일곱 등불은 7배로 강화된 하나님의 영의 비춤과 살피심을 상징합니다. 출애굽기 25장과 스가랴 4장에 있는 일곱 등은 하나님의 움직이심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의 비춤을 상징하며 하나님의 건축을 위한 것이거나 장막 혹은 성전 건축을 위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일곱 등은 하나님의 심판을 위한 것이며 그것 역시 하나님의 건축, 즉 새 예루살렘의 건축을 가져옵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집행하시는 동안 그분의 7배로 강화된 영은 살피고 비추고 심판하고 주입함으로써 하나님의 영원한 건축을 수행합니다. 이것은 뒤이은 장들에서 완전하게 전개됩니다. 그 결과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완성입니다. 보좌 앞에 유리바다. 6절은 또 보좌 앞에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라고 말합니다. 유리바다는 하나님이 심판하신 모든 것을 수집하는 곳이요 담는 곳입니다. 바다는 물이 아니라 불로 되어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로 다시는 땅과 생물들을 물로 심판하시지 않겠다는 그분의 약속에 따라 하나님은 늘 불로 사람에게 심판을 집행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보좌는 그로부터 장렬하는 흐름이 흘러나오는 장렬하는 불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심판하는 불의 불꽃은 전 우주 안에 있는 온갖 소극적인 것들을 이 유리바다 안으로 쓸어버리는데 결국 그 유리바다는 불못이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장렬하는 심판의 총체가 되는 유리바다는 수정과 같으며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모든 소극적인 것들이 수정처럼 분명하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심판받고 유리바다 안에 놓여지는 것마다 완전히 드러내어져서 아무것도 숨길 수 없습니다. 이 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창세기 9장 8절부터 17절까지에서 약속하신 것을 지키실 것임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보좌 둘레의 무지개와 하나님이 여전히 모든 소극적인 것들을 불로 심판하실 것임을 가리키는 유리바다를 봅니다. 하나님이 보좌 위에 앉아계심, 벽옥과 홍보석의 모습임. 요한이 하늘에 놓인 보좌를 보았을 때 그는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습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돌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음을 보았습니다. 21장 11절에 따르면 벽옥은 지극히 귀한 보석이며 수정같이 맑습니다. 그 색깔은 짙은 녹색이 분명하며 생명의 풍성함을 상징합니다. 여기서 벽옥은 21장 11절이 가리키듯이 그분의 풍성한 생명 안에 있는 그분의 전달될 수 있는 영광을 상징합니다. 그것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기도 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 성의 벽과 첫 번째 기초는 그것으로 건축됩니다. 성경에서 녹색은 생명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벽옥의 색깔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바로 생명의 하나님이심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색은 먼저 녹색으로서 그분이 생명의 근원이심을 증거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은 또한 홍보석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홍보석은 지극히 귀한 붉은색 보석인데 구속을 상징합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구속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벽옥이 그분의 풍성한 생명 안에 있는 영광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을 가리키는 한편 홍보석은 구속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그분의 피조물들인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에 그분은 오셔서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두 가지 색, 즉 생명의 색과 구속의 색을 가지셨습니다. 그분은 생명주는 하나님이시오 또한 구속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구약에서 대제사장의 흉패에 있는 첫 번째 보석은 홍보석이었고 마지막 보석은 벽옥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구속된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속에서 시작하여 하나님의 생명의 영광 안에서 최종적으로 완성된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분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음. 5장 1절에 따르면 보좌에 앉으신 분의 손에 두루마리가 있었습니다. 이 생명주는 구속하시는 하나님은 손에 쥐고 있는 비밀을 갖고 계십니다. 이 비밀은 우주의 운명에 관한 것이며 7인으로 인쳐져 있습니다. 우주의 비밀과 신비는 생명과 구속의 하나님이 쥐고 계십니다. 보좌 둘레의 24보좌에 앉아있는 24장로들. 4절은 보좌 둘레에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의 장로들은 교회의 장로들이 아니라 천사들의 장로들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그들은 주님이 다시 오기 전에 이미 보좌 위에 앉아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에서 천사들은 가장 오래된 자들입니다. 성경에 있는 여러 가지 다른 유형의 장로들, 즉 이스라엘의 장로, 교회의 장로, 여기서처럼 천사들의 장로가 있습니다. 천사들의 장로들은 하나님의 온 피조물의 장로들입니다. 그들이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보좌 위에 앉아있는 것은 땅을 다스리는 권세가 이기는 성도들에게 주어질 때인 천년왕국 때까지 그들이 우주의 통치자들임에 분명하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들이 입고 있는 흰옷은 이러한 천사의 장로들이 죄가 없으므로 구속된 성도들처럼 어린 양의 피로 씻음받을 필요가 없음을 제시합니다. 이 24 장로들은 흰옷을 입었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있습니다. 그들이 흰옷을 입고 있고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들을 갖고 있다는 것은 현재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들이지만 반면에 천년왕국에서는 왕노릇하는 이기는 자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될 것임을 가르칩니다. 이 24 장로들은 우주적인 제사장들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들의 금면류관은 또한 그들이 왕노릇하는 자들임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이요 그분의 피조물을 다스리는 왕들입니다. 사람의 창조 전에 하나님은 그분의 제사장들과 다스리는 도구로서 주도적인 천사들을 갖고 계셨습니다. 에스겔 28장에 따르면 사탄이 타락하기 전에 그는 그러한 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으며 또한 왕이기도 했습니다. 마귀 사탄이 주 예수님을 유혹했을 때에도 그는 그분에게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가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아담 시대 이전에는 세상이 그에게 주어졌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사탄에게 권세를 주어서 그로 하여금 그 우주를 다스리는 왕이 되게 하신 시대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24 장로들은 하나님의 제사장들이요 왕들이었습니다. 천사 장로들의 수인 24은 2 곱하기 12로 이루어졌습니다. 12는 하나님의 행정의 완성의 수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행정적 봉사를 수행하기 위해 제사장들과 레위족 속을 24조로 편성했습니다. 24이란 수는 교회가 그들을 대신하기 위해 세워지기 전에 천사 장로들이 하나님의 행정을 수행하는 자들임을 가리킵니다. 열둘 곱하기 둘은 두 배가 됨으로써 강화되는 것을 상징하며 천사 장로들에 의해 수행된 신성한 행정이 강하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보좌 한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있는 네 생물. 성경에서 생물의 수인 넷은 항상 온 우주나 온 땅을 망라하는 네 극점을 상징합니다. 창세기 2장 10절에서 하나의 강이 온 땅에 도달하기 위해 네 개의 강 머리가 되었습니다. 에레미야 49장 36절에는 하늘의 사방이 있고 이사야 11장 12절과 계시록 7장 1절과 20장 8절에는 땅의 사면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물의 수는 24 장로로 대표되는 천사들을 제외하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대표함을 계시합니다. 앞과 뒤와 속이 눈으로 가득함. 6절은 보좌 한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앞뒤에 눈이 가득한 네 생물이 있었음을 말합니다. 8절에 따르면 그들은 또한 그 안과 주위에 눈들이 가득하다 라고 말합니다. 네 생물의 가장 유별난 특색은 그들의 눈들입니다. 그들은 앞과 뒤와 속에 눈들이 가득해서 고개를 돌리지 않아도 어느 방향에서나 볼 수 있습니다. 눈은 빛과 이상을 받기 위한 살아있는 것입니다. 네 생물이 눈으로 가득하다는 것은 그들이 절대로 불투명하지 않고 모든 측면에서와 모든 방면에서 수정처럼 투명하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그처럼 눈으로 가득해야 합니다. 우리가 눈으로 가득할 때 우리는 투명하게 됩니다. 만일 어떤 사람에게 눈이 없다면 그는 완전히 불투명합니다. 우리의 눈은 우리를 투명하게 만듭니다. 만일 우리 몸의 안팎에 100개의 눈이 있다면 우리의 온 존재는 투명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면전에서 우리 구속받은 백성들은 이와 같아야 합니다. 각기 여섯 날개를 갖고 있음. 8절은 또 네 생물이 각각 여섯 날개가 있고 라고 말합니다. 그 모습을 볼 때 네 생물은 에스겔 1장 5절부터 10절까지와 10장 14절부터 15절까지에 있는 그룹을 닮았습니다. 여섯 날개에 준하여 본다면 그들은 이사야 6장 2절의 스랍과 같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0절과 열왕기상 6장 27절의 그룹은 두 날개를 가졌고 에스겔 1장 6절의 그룹은 네 날개를 가졌습니다. 그 생물들은 그룹과 수락과의 결합임에 틀림없습니다. 수락으로서 그들은 하나님의 본성을 언급하는 하나님의 거룩을 위해 있고 그룹으로서 그들은 하나님의 표현을 언급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본성과 표현을 상징합니다. 사자와 송아지와 사람과 나는 독수리의 모습인 7절은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과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으며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보좌의 주위에서 24 장로들은 모든 천사들을 대표하는 반면에 네 생물은 기타 모든 생물을 대표합니다. 사자 같은 첫 번째 생물은 들짐승을 대표하고 송아지 같은 둘째 생물은 가축을 사람 같은 세 번째 생물은 인류를 독수리 같은 네 번째 생물은 조류를 대표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여섯 가지 부류의 생물 중에서 두 가지 땅에 기는 것들과 물속의 생물들은 여기에서 대표되지 않습니다. 기는 것들의 머리는 불못 속으로 내던져진 하나님의 원수의 사탄의 상징인 뱀으로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전혀 발붙일 틈이 없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물속에 있는 생물은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더 이상 없게 될 하나님의 심판의 물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부류는 하나님 앞에서 영원토록 대표되지 않게 됩니다. 네 생물 중에서 송아지는 정결하지만 사자와 독수리는 정결치 못합니다. 구속받음으로써 그들은 모두 정결케 되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송아지와 사람은 유순하고 온순하지만 사자와 독수리는 거칠고 사납습니다.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함께 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은 비단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오 만물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만유를 대신해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계 4장 8절부터 11절까지에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경계를 봅니다. 어린 양은 다음 장까지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아직 어린 양에 대한 경계를 갖지 못합니다. 이 장은 오직 그리스도가 승천하신 곳의 광경만을 제시할 따름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에 대한 경계는 모든 피조물을 대표하는 네 생물과 모든 천사를 대표하는 24 장로들에 의한 것입니다. 이 광경에서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생물들은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라고 말합니다. 거룩하다를 세 번 언급한 것은 이사야 6장 3절에서처럼 하나님이 삼위일체라는 사상을 암시합니다. 네 생물과 24 장로들의 찬양은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것은 그들이 삼일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처음 두 가지 것인 영광과 존귀는 양쪽 모두에서 동일한데 나머지 것은 서로 다릅니다. 네 생물은 구속받아 하나님의 은혜의 구속에 감사하기 때문에 네 생물의 찬양에서 그 마지막은 감사이지만 반면에 우주의 통치자들로서 구속받은 피조물들이 아닌 24 장로들은 그들이 다스리는 수단인 하나님의 능력을 고맙게 여김으로 그들의 찬양에서 마지막은 능력입니다. 11절에서 24 장로들은 우리 주 하나님이여 당신께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이는 주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이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목적이 있는 하나님이시오 그분 자신이 기뻐하시는 뜻이 있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고 완수할 수 있도록 그분의 뜻을 위해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우주적인 행정을 밝히고 있는 이 책은 하나님의 목적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창조에 대한 24 장로의 찬양에서 그분의 창조가 그분의 뜻에 연관됩니다. 우주 안에서 하나님의 행정을 수행하는 자들인 24 천사 장로들은 그들의 찬양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뜻을 말해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창조는 쉽사리 깨달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창조의 뜻과 목적은 전혀 모릅니다. 천사 장로들의 찬양은 하나님의 창조의 뜻과 목적, 즉 이는 하나님의 만족과 표현을 위한 영원한 처소를 갖는 것임을 밝혀주는 이 책의 내용에 이르는 도입부입니다. 이것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입니다. 새 예루살렘에서 창조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계시되고 성취됩니다. 하나님은 새 예루살렘 안에서 그리고 새 예루살렘을 통해서 완전히 만족하시고 온전히 표현되실 것입니다. 이것이 그분의 창조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요 계시록의 목표입니다. 천사 장로들의 찬양은 우리에게 이것을 지적해주고 있으며 계시록은 이것을 향해 계속 전진해서 마침내 우리를 그분의 창조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의 궁극적인 최종 완성인 이것에 도달하게 합니다.